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저희들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감동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거듭남의 역사를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이전 단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스스로 용서의 그 한계를 정해놓고 그 정도까지면 주님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마 베드로는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의인이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일곱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한계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용서할 때에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선한 일을 할 때에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영적인 일에 치중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한 문자적으로 따지면 490번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는 이 말씀은 490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에 잘못한 횟수를 헤아리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정해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계를 정하지 못하고 정하지 말고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에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주석들을 보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 가치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한 그 금액을 환산하는 것은 주석가들이나 또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1만 달란트의 가치를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왕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왕의 몸값으로 지불할 만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면 나라 전체가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상대방 그 원수의 나라가 그 왕을 풀어주는 대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니면 한 나라가 황제에게 바치는 특별한 그 세금의 그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 세를 바쳤는데 그 세가 8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에게 주는 그 세금이 800데나리온인데 800달란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가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큰 금액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였는데 1데나리온은 무게가 약 4g인 로마시대의 그 은화로서 일꾼이나 군인이 하루에 그 품삯으로 받는 그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뒤로 하고서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20kg에서 40kg의 금을 1달란트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 동안 모으면 이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쓰지 않고 16년 동안을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40만 불, 한 50만 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뭐 4억이나 5억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만 달란트를 환산하다가 그 숫자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 머리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5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것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막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때에 그 가치가 정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가치보다도 훨씬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에 그와 같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실로 막중한 것이고 개인이 결코 갚을 수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빚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20절에 시편 4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의 무게를 달아볼 때에 그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무수한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머리끝까지 미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 수도 없으며 죄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카운트할 수 없는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숫자로 그가 그 죄의 무게를 생각해 볼 때에 자기의 마음이 다 녹아서 하나님 앞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한 정도의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너무 가볍게 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무게를 측량해보고 그 무게를 달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공의로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지불불능의 그 채무자로서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완전한 파멸에 이르기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 종이 그 주인에게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그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며 절하며 자비를 구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고 내게 참으소서 나에게 갚을 그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가 이와 같이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측량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무게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간음을 행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죄의 진수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죄의 큰 것이고 핵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치르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은이나 금을 카운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금은 보화로 갚아질 수 있는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만이 그 죄값을 지불하는데 합당하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깊이를, 죄의 무게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배가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는 그 배가 일정량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며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로 살아갔지만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하지 못하고 더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날마다 그것을 상기하지 못하며 살아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자비로움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종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도 아닌 1만 달란트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종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은 종의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그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무 감동 없이 이 진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에서 서서 그 진리를 말하는 설교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의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저 아무 감동 없이 이 사실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정당하게 처벌하여서 파멸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종의 주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용서하고 놓아 보내주신 것입니다. 비유에 그 종은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을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종의 간구였는데, 주인의 응답은 전액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빚을 반으로 그렇게 깎아준 것도 아니고 전부를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이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종이 감히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일을 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하여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수한 죄를, 셀 수 없는 그 무거운 죄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치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면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라고 요한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이 죄의 용서함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빛을 탕감받은 자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의 의무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당장에 빚을 갚도록 그를 위협하며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면서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동료가 사정하며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애걸하였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신의 동료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탕감해준 이 1만 달란트와 그리고 자기의 동료가 자신에게 빚진 이 100데나리온은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잘 계산이 안 되실 거예요. 60만 분의 1. 예를 들면 60만 불을 누군가가 빌려줬어요. 그런데 갚지 말라고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1불, 한 달란 1불. 1불을 빚진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 1불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가다뒀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동료들의 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 주인의 눈에가 아니라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이 사람의 모습은 민망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당황하게 하다, 또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워하다, 또 슬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목도한 동료들은 매우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황한 것을 넘어서서 불쾌함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종에게서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의 동료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 동료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룰 수 있는가 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그의 완악함 때문에 그의 무자비함 때문에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감정은요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구할 때 회개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할 때 우리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횟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잘못을 범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또 여태까지 참아왔던 것을 한꺼번에 다 분노를 폭발하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의 눈에 볼 때에도 심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그 완악함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동료들이 느낀 감정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느낀 그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에는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동료들도 그와 같이 민망히 여겼거든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주인이 볼 때에 이 무자비한 사람은 얼마나 당혹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불쾌한 것입니까? 얼마나 완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무자비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거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죄악에서 건져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의 그 무게를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형제의 어떤 자매의 그 허물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그 간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면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와서 우리에게 잘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항상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렇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특별히 그 멤버십을 가입할 때에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 뭐 일정 기간 6개월이나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믿는 그 교리들을 나눠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성찬 때 앞에 나오셔서 그 멤버십에다가 사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데, 그 멤버십에 사인하는 종이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절대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할 때 너그러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의 조그만 그 손에도 참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가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든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받아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생각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한 분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법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죄의 그 무게를 한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그 죄를 전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 거하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형벌을 받도록 처해진 사람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라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형제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율법에 따라서 공의로 다루실 수도 있으셨지만 범죄한 천사들과 같이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시며 공의로 다루시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을 공의로 다루셔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범죄한 죄인들에게는 공의가 아닌 자비로 대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사옵나이다. 그 용서함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신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며 그의 보배로우신 피가 흘려져서 그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용서함에 그 감격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질 때마다 이 진리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허물을 또 잘못을 범할 때마다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